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종의 노래이죠. 여호와께서 보내실 종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실 여호와의 보내실 종에 관한 노래들이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몇 차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나왔던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42장입니다. 42장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까지 완성하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종의 노래가 처음 나왔고요. 오늘 노래가 나온 후에 바로 다음 장 50장에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내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모욕과 고난도 참으시는 순종하시는 여호와의 종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죄악 범죄함을 인함이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도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난까지 받으신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여호와의 보내실 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에 관한 노래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서에서는 고레스라는 강력한 왕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포로로 백성들을 끌고 가서 노예 삼았는데 그 바벨론이 기세등등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종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를 세우셔서 바벨론을 패망하게 하고 바벨론의 노예 사슬에서 이스라엘을 풀어주셔서 다시 본토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드리게 하는 그 일을 이룰 고레스라는 왕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고레스도 종으로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받았습니다. 바벨론을 망하게 독립 이렇게 노예에서 풀려나게 하는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받았습니다. 온 나라들이 바벨론이라도 페르시아라도 어떤 권력자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알도록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신을 삼았습니다. 자기의 권능으로 모든 일을 이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된 종이 되지 못했습니다. 고레스는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발에 거칠 것이 없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노래한 이 종은 하나님 손에 숨김을 받고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추어진 것처럼 되어서 소용없이 일했다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되었다는 그런 경험까지도 한 종입니다.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3절에서는 이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겠지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거하도록 부르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셨고 열방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처음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이잖아요.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피로 언약을 맺으시며 자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터이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고 내가 긍휼하고 순결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내 백성으로 삼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를 섬기라고 언약을 맺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내 제사장 된 민족이라 모든 민족들이 내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을 내 백성된 내 소유된 민족으로 세워서 모든 민족이 나를 알도록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세웠노라 이렇게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을 통해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사를 움직여 본토로 돌아가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지 못하고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가려졌다고 바벨론의 신이 어쩌면 우리를 구원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거역하는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지만 지금 그 역사 속에서 현실의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으로 세우실 때 이스라엘에게 바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시는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서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구원자로 오실 것은 약속하고 늘 이야기 해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만 보아도 이사야서 7장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9장에서도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11장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거듭거듭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참 이스라엘의 임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그 소망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어떤 제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언약으로 부르셔서 감당하도록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실 그분, 오직 그 이름으로만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섬들아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내 얘기를 들어봐라. 이스라엘만 구원하실 뿐이 아니라 섬이란 것은 알려진 땅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라도 그 구원의 은혜와 다스리는 권세가 충만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고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 입의 말이 칼과 같이 지혜롭고 날카롭고 틀림없으며 그의 권능이 잘 이렇게 연마한 화살처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입의 칼이란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말씀으로 판단하시는 그 심판에 틀림없음과 능력있음을 상징하는 성경 전체에서 사용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입술의 말에, 그 생각과 판단에, 그 생각대로 다스리는 그 역사하는 것이 능력이 있고 올바르고 거룩하고 놀랍다는 것이지요. 하시는 일이 잘 닦여진 화살처럼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술의 칼을 가진 그분을 여호와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그렇게 날카로운 화살을 여호와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합니다. 그 입의 능력과 날카로운 화살 같은 승리하는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나타내는데 자기가 이기는데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베푸시는데 사용받았다는 것입니다. 입의 칼로 이기지 못할 짐이 없는데 그 능력과 지혜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일에만 사용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낮추셨느냐,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죽이고 복종하셨느냐. 예수님도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공연히 애썼구나 하는 그 지경까지.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만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기시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구원자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그것은 참 쉬운 일이고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도록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여호와로만 자기 힘을 삼고 여호와가 이기는 것이 자기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요 배고프시고 피곤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산중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한 여인을 찾으시려고 그 여인을 만나서 참 남편을 다섯이나 갈아치우며 뭔가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까, 그렇게 인생에서도 영적으로도 목마르던 사람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배고프시기까지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드릴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12명이 다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생수를 먹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배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그 생수를 얻기 원합니다,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보라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양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양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아니 뭘 드셨길래 저 여자가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누구에게 먹으셨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배고프고 목마르기까지 줄이기까지 이 여인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만나게 해주신 그것이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세상의 어떤 양식보다도 예수님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영광이 양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이 그저 예수 믿고 복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의 그 민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든 영혼들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열방의 빛이요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구원의 구세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으신 결과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쉬운 일을 넘어서 땅끝까지 구원이 이르게 하였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으며 그를 여호와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이기지 않고 자기의 빛을 꺼뜨려 버리고 하나님만이 나타나게 하실 때, 복종하실 때 이방의 빛이 되고 참된 종이 됩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경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이 나에게도 대박인 것을, 그래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공로는 감춰져도 묻혀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 의로운 일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의로운 일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정의감만으로 선하게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란 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는 정말 누구도 받지 못한 칭찬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이 왕도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자기 것으로 범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남편을 교묘한 책략을 써서 죽여버렸습니다. 나단이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죄 중에 그냥 죽게 하지 않고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느냐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이 100마리나 있었고 가난한 자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양을 딸처럼 소중히 키웠습니다. 근데 부자네 집에 손님이 하나 왔는데 손님이 오면 양을 잡아 대접해야 되는데 부자는 100마리 양 중에 하나 잡기가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뺏어서 그것으로 대접했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지요? 다윗 왕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을 누구보다 많이 지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묵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의감에 불타서 거룩한 분노 가운데 그런 자는 죽음의 자식이 되어야 한다, 그런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정의로운 말을 하였습니다. 충분히 그럴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도 권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단의 그 다음 말이 성경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한마디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너다. 그 사람이 바로 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뺏기 위해 그 부하를 전장에 몰아넣어 죽게 한 그 사람이 바로 너다. 그때 다윗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다윗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오니 오직 하나님만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판단하실 때 의롭다 하겠습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운 탄성을 바라게 하소서. 오직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옵소서. 그렇게 노래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비로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정의감에 불타고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왕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열방에 빛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표가 우리의 구원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때,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정의감만으로 선하게 되지 않아요. 뭐 요즘에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일 때는 여당이 잘못하는 것을 일일이 지적하며 다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불의를 지적하는 것으로 의로운 것 같지만 막상 책임을 진 여당이 되고 보면 별 다를 게 없어요. 선을 행할 실력이 별로 없는 게 드러납니다. 공평과 정의를 외치면서도 사실은 자기 가족과 자기는 모든 있는 특혜를 다 누리며 지난 것이 드러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의 불의가 드러난 것이 마치 잘된 것처럼, 그렇잖아요. 적들이 불의가 드러나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잘된 것처럼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모든 막 무슨 사돈의 팔촌 막 그런 것까지 다 했던 그 사람들도 알고 보니까 똑같은 특혜를 누렸어요. 특권층이 아니라도 그런 특혜를 누리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그 불의를 지적하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특혜받아 대학 들어간 사람들의 불의를 지적한다고 해서 대학에 떳떳하게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피해자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정말로 누가 봐도 분명한 불의에 피해가 된 사람이 그 불의를 지적하는 것으로, 불의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자기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눈을 가려버리는 그 상황을 피해자 증후군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더구만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판단과 의로움 앞에 자기를 온전히 복종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면, 교회가 세상의 무슨 옳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온 세상 모든 국민들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교회의 그런 가르침에 따라 나라의 법이 바뀐다고 그렇게 세상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려고 죄를 미워하며 회개해야 되고, 그러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만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임해야 되고,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거룩의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을 닮은 길로 가고 또 가려 하는 분투와 복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할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자기가 이기려 하지 않고 자기가 죽기까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분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자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중에 그럴듯한 종교라면, 신들 중에 제일 도움이 되는 종교라면, 그러면 다른 은혜가 나타나면, 더 도움이 되는 신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리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 이용하는 신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이해관계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자, 자기 뜻대로밖에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아닌 분으로 우리를 상대하실 수가 없어요. 혹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한 가지 일도 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우리가 놓은 그 자리 밖에는 움직일 수 없는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뿐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나의 대박인 것을 인정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것이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일이 소용없는 것 같아도, 공연히 애쓴 것 같아도 나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고 나의 보응은 여호와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시인이 있었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혁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적의 성벽에 모래할 만한 흠집을 내기 위해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 없구나. 이게 무슨 누가 썼는지 아시겠죠? 근데 뭐 제가 운동권이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혁명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적의 성벽에 모래할 만한 흠집을 내기 위해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 없구나. 세상에 공의와 뭐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소용없어 보이는 일에, 모래할 만한 흠집밖에는 열매가 없어 보이는 일에 자기 자신을 다 던져버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사신 일이 그 일입니다. 메시아라고 했는데 죽은 것 같았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죽였다고 기뻐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실패하신 줄 알고 다 떠나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이제 예수 운동은 세상에서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주일 아침에 온 세상에 4분의 1, 3분의 1 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찬송받은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세상이 이만큼이나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기억하시고 택해주셔서 나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보십시오. 소용없는 것 같았고 쓸데없는 것 같았지만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도록, 여전히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그늘에 숨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화살통에 감추어지는 은혜를 아십시오. 내 소원이, 나의 의로움이, 내 행한 일이 내 눈앞에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을 확실하고 참된 소망 가운데 바라며 기도로 하나님께 숨는 법을 배우십시오. 세상에 어떤 칭찬도, 세상에 어떤 영광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칭찬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머무릅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증거가 되고, 천군 천사도 드릴 수 없는, 천사도 흠모하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의 감사입니다. 죄인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하나님만으로 능력 삼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천군 천사는 원래부터 지혜롭고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범죄하였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천사도 흠모하는 고난의 신비, 그 찬양을 지금도 하늘에서 받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할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입에 말을 붙여주시고 하는 일에 능력을 주시고 열매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것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들, 그 손그늘에 숨는 사람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을 맛보는 사람들, 참으로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나누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열방의 빛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이 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이 높이셨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을 때 하나님이 세상에 없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능력과 구원과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오니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교회 형제 자매들의 섬김을 통해 혹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종으로 굳게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이 다